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친 문제는 매우 놀라운 기적으로서도 놀라운 사건이고 그 의미하는 바도 대단히 깊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님이 장님된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이 사람이 장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뭐 척 들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님을 고치는 일을 위하여 애꿎은 사람 하나를 장애인으로 살게 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생각이 두 개가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처치하려는 사람들과 싸우는 이 와중에 이런 큰 일을 행하자 반대파들은 이 일에 이 기적의 크기나 이 장님을 보게 한 것의 뜻을 이해하려 들지 않지요. 눈을 뜨게 하여 진실을 보게 하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장님이 그 와서 실문하는 이 반대파 사람들, 정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예전엔 못 봤는데 지금은 봅니다. 신자들의 경험이죠. 그러나 적대자들은 그 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반대하고 자기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쟁적이고 그리고 분노를 자아낸 그들의 편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님이 보는 것 같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는 일이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보던 걸 보게 하듯이 그 심령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한다면 왜 이 대적자들, 반대하고 사사건건 덤벼드는 이 사람들을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면 저들의 심령의 눈을 띄워서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뭘 하러 왔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끝끝내 감추고 결국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평행선을 긋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적대자들은 적대자들의 일을 하고 마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세상 역사가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한 상태로 지금까지 고집된 상태, 오해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것이 이미 예수님을 보낼 때 장님의 눈을 뜨게 하듯이 우리 심령의 눈을 뜨게 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낸 아버지를 알게 하려는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왔으나 요한복음 1장에 말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이런 서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증거로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으나 사사건건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을 왜곡시키고 그걸로 인하여 더 화를 냈죠. 가장 많았던 이유는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오해가 결국은 더 크게,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신성모독으로까지 뒤집어 씌우는 분노를 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은 눈을 뜨러오게 했는데 같은 사건에서 당시의 대적자들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점점 더 완악해져 갔는가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기적과 뭐 부족할 것이 없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으나 반대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러고, 더더욱 어려운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눈을 뜨게 된 자들도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을 뜬 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눈을 떴으면 그 다음엔 다른 무슨 시험이나 걱정이나 딴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대체 눈을 떴다는 게 어느 만큼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인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10장에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웠다. 그 자기의 의의 정당성은 물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해설에 나오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람 잡는 데 썼을 뿐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고 비난과 정죄의 규칙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줬는지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경지에 갑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까지, 서두에 얘기한 대로 하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는 우리가 모셔오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발로 우리를 찾으러 왔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닐 필요 없다. 가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방문한 것이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 신약시대에 당연한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고 고백입니다. 이 얘기가 왜 앞에, 율법은 행해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믿음은 찾아가고 돌을 깨우치고 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밖으로 찾아 나갈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더래요.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죠. 하여튼 우리는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돌을 깨우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고 어떤 뭐 경을 읽고 무슨 수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더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여기 왜 꺼내느냐 하면 그럼 네가 예수를 만들었느냐? 네가 믿는 예수는 어디서 왔냐? 누가 전해줬지? 그래서 그 이름을 들었지? 그리고 믿게 됐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너한테까지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겠냐? 누가 보냈지? 하나님이 보냈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마음판에다 썼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그렇듯이 어떤 외적 규칙과 어떤 법칙을 따라서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전도자와 증거자를 통하여 우리 귀에 들려줬을 때 우리가 듣고 이상하게 마음에 화합을 하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 장님을 보게 하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의하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창조죠, 창조. 이 창조가 어디서 왔냐? 내 안에서 자생적이거나 내가 만든 산물, 결과물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입구중을 합니다. 같은 로마서 10장 16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당신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증거했지만 10절,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이 증언을 했으나 우리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한탄같이 여기 나오죠.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는가. 기가 막히죠.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나타났어도 보아도 들었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곤 다시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누가 와서 전해주고 그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영접한 것은 예수가 지금 여기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한 그 능력,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들은 바, 그 증언을 듣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열었던 그 부흥과 그 자랑이 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심령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같은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이 시대 이런 사람들 같이 반대의 자리를 고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쉽게 그러니까 믿어야 돼라든가 그러니까 거부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만이 항복을 시킬 수 있다면 왜 모두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리고 영접하고 믿은 자에게 왜 믿은 자의 어떤 보상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까지 이 질문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 18절부터 이런 다들 약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말씀들, 구약의 인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주의 팔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토록 열심히 선지자들이 찾아갔는데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인데도 결과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시편 19편이 인용됩니다. 시편 19편을 이 로마서 10장 차원에서 어떻게 인용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창조세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창조세계가 절망이었고 공포였고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는 십자가의 부활 이후로는 어느 유명한 분의 표현같이 온 우주에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고백이요 자랑입니다. 왜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아직도 반대하는 자가 있느냐? 왜 우리는 믿었는데도 그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은 왜 밤낮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들은 약간 2차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10장으로 돌아오셔서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배신을 때린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우상까지 섬겼다. 하늘의 별들을 섬기어 너희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분노하셨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 같이 내가 내 백성을 버리고 나를 모르는 백성들을 내 백성을 삼아서 너희에게 분풀이를 하겠다.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그게 나와요. 그게 우리 이방이에요. 이제 와서 보면. 그러니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면 우린 큰일 날 뻔했죠. 이런 거는 자세히 무슨 수학 공식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서 순종했으면 더 순조로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 주 앞에 부름을 받았겠지만 저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은혜가 우리한테까지 왔다 하는 데서 놀라죠.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모르는 자한테 오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한테까지 우리 다.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도 왔을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연개소문한테도 왔을 테고. 우리가 뭐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를 찾지 않고 그가 있는 걸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왔대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신비를 우리는 열어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거부하는 이 못난 족속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돌리지 않고 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고요. 오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 지금 실로암 사건과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요 구원이요 기적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계속 반발이요 분노요 적대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만드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거기까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실이라는 정황이 순순히 말을 듣는 자와 이 반대를 하고 왜곡하며 분노하는 자와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로 그 청중을 강요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나타나겠다. 나를 거절한 백성에게도 나는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눈을 뜬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하게 통쾌하게 안 믿는 사람은 갖다 처벌하고 믿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간단한 심판을 간단한 세상을 온 우주에 충만한 부활의 권능과 증거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걸 놓고 일하시는 그 과정을 함께 씨름하시는 우리의 탄식과 간절함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 너희를 향하여 내 이내가 내 긍휼이 솟구치지 아니하냐 이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깁니다. 못난 자들을 기다리시고 항복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더더욱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못난 것을 구원하기까지 먼저 믿은 자들의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는 모세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그들이 때가 찰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다만 시간만 재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을 떠돌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듯 펄펄 뛰었던 그의 열심은 그 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예수만 찾아가지 않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죠.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 임금들과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리고 얼마나 네가 고난과 해를 받아야 할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다. 얘기를 그가 기꺼이 예수의 영광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죠.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이 어떤 처절함과 지극함이라는 이런 감성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믿음의 진지함, 하루를 하루씩 채워나가는 성실함, 세상을 운영하시는, 일하시는데 우리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대하고 얼마나 굉장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의 삶을 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깨달으시는 실로암 사건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인생과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언제나 놀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와 함께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며 우리가 주께서 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명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귀한 신분의 기회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